마태복음 40번 메시지 왕국의 비밀들을 보여줌 여섯 번째 그물의 비유를 보기 전에 나는 보화와 진주에 관해 좀 더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4 더하기 3이나 3 더하기 4 또는 6 더하기 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이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창조의 6일의 쉼을 위한 안식의 하루를 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교회는 3 더하기 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곱이는 먼저 4 더하기 3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6 더하기 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곱 나팔구와 일곱 대접에 있어서도 원칙은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숫자 7은 우선 4 더하기 3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6 더하기 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네 비유는 모두 식료품과 관계되지만 다섯째와 여섯째 비유는 건축을 위한 변화와 관계됩니다. 심지어 가장 단단한 빵도 부풀 수 있으나 진주와 보석은 부풀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외화스나 심지어 단단한 빵도 물을 부으면 파괴될 수 있지만 보석이나 진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단지 예언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와 왕국의 면에서 오늘날 기독교의 실제 상황에 관한 이상입니다. 왕국의 비밀들에 관한 주님의 말씀은 이상주의적이거나 천상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적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이 비유들을 이해하려면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주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비유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실제적인 상황과 맞아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날의 기독교계를 본다면 참 그리스도인들은 미리며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서 섞여 있음을 볼 것입니다. 이 땅의 어느 곳에서나 특히 유럽에서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보다 더 많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이탈리아와 브라질 같은 천주교 국가에서는 많은 소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한 명의 진실된 그리스도인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짓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교리적인 것일 뿐 아니라 역사와 현재 상황에 따른 실제적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큰 나무가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기독교계의 거대한 외모를 봅니다. 이것도 교리가 아니고 다만 예언도 아닙니다. 우리의 눈앞에 예언의 실제적인 성취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어디서나 누룩을 봅니다. 기독교의 모든 것 안에 누룩이 있습니다. 기독교계의 모든 면과 모든 구석이 부풀어 있습니다. 거기에 만일 약간의 진리가 있으면 엄청난 양의 누룩이 더해집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네 비유를 실제적인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실제적인 방법으로 그것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섯째와 여섯째 비유도 똑같이 해석해야 합니다. 최근에 주님은 이 비유들을 이해하는 실제적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언을 실제적인 방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실을 볼 때만이 우리는 이 비유들의 예언을 실제적인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보화와 진주를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네 비유에는 밀과 가라지와 겨자와 누룩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밀이며 고운 밀가루입니다. 그러나 주의 회복 안에서 단순히 밀이나 고운 밀가루가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단지 밀이나 고운 밀가루라면 우리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회복 안에는 또한 진주와 보화, 즉 보석이 있습니다. 그분의 회복 안에서 주님은 진주와 같이 순수하고 견고하고 진실된 교회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 진주에는 혼합이나 불투명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절대적으로 순수하고 밝습니다. 만일 당신이 주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진주를 보십시오. 진주를 봄으로써 당신은 교회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알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완전히 만족하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주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가 진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빵이 아무리 견고해도 여전히 부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진주가 될 때 더 이상 부풀 수 없습니다. 누가 진주나 보석안에 누룩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한 면으로 진주와 같아야 하며 다른 면으로 보석과 같아야 합니다. 생명에 관하여 우리는 진주이고 생활에 관하여 우리는 보화, 즉 보석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보십시오. 모든 문은 진주이지만 성곽은 보석으로 건축됩니다. 진주문은 들어감, 즉 입문을 위한 것이며 벽은 표현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생명이며 왕국은 우리의 생활입니다. 교회로서 우리는 사탄에 의해 타락된 세상으로부터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작, 즉 입구를 위한 진주일 뿐 아니라 표현을 위한 보석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에 있는 우리의 생활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왕국입니다. 교회로서 우리는 생명을 가진 새 시작과 입구인 진주입니다. 왕국으로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조성 아래서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 건축된 것으로 서 있는 보화, 즉 보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이며 우리의 표현입니다. 어떤 교사들은 왕국이 이스라엘과 관계된다고 말하지만 아무도 진주가 교회와 관계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왕국을 이스라엘과 관련시킨 사람들은 너무 교리적이고 시대적이며 전혀 실제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화와 진주의 비유를 교리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적용할 뿐 아니라 실제적인 방법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유들을 실제적인 방법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독교계가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 주님이 보화와 진주를 얻기 위해 역사하고 계심을 보아야 합니다. 기독교계는 밀과 가라지와 큰 나무와 밀가루 속의 누룩과 함께 계속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독교계를 위해서 네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진실되고 합당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들은 다섯째와 여섯째 비유 안에 있습니다. 또 오늘날 회복 안에 있는 교회들은 보화이며 진주입니다. 생명에 관하여는 우리가 진주이며 우리의 생활에 관하여는 우리가 보화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진주문이며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보석으로 만들어진 성곽입니다. 후자는 왕국 생활이며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교회 생활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 예루살렘을 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열두 진주문은 입구인 교회를 상징하며 보석으로 건축된 성곽은 왕국, 즉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에 있는 산 표현을 상징합니다. 당신이 주 예수여, 제가 거룩한 생명을 가졌음을 인해 얼마나 감사한지요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진주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오 주여, 제가 영 안에서 가난하고 마음이 순수할 수 있도록 더욱 은혜를 주소서. 제가 당신의 다스림 아래 있으며 제 안에 어떤 바위나 가시가 없도록 당신에 의해 처리받을 수 있게끔 더욱 은혜를 주소서. 또한 제가 하늘에 속한 조성 아래 살 수 있도록 더욱 은혜를 주소서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즉시 보화가 됩니다. 한 면으로 우리는 진주이고 다른 면으로 우리는 보화입니다. 다섯째 비유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을 말하며 여섯째는 진주를 찾는 상인을 말합니다. 왕국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사람이시며 교회를 위해서 그분은 상인이십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관념에 들어맞습니다. 왕국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으려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으로 오셨으며 첫 사람이 아닌 둘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먼저 이 사람은 왕국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의 배척 때문에 그분은 왕국을 유대인으로부터 숨겼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상인이시며 그분은 항상 값진 것을 얻기 위해 찾고 계십니다. 왕국을 위해서 그 사람은 밭, 즉 땅을 샀습니다. 그 사람이 땅을 산 이유는 땅 안에 왕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주를 얻기 위해서 상인은 바다를 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오직 진주만을 샀습니다. 그리스도는 진주를 직접 산 분이시지만 보화는 직접 사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그분은 직접 밭을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와 땅을 구속하셨으나 왕국은 구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왕국은 구속자나 사는 사람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고 잃어버린 바 된 땅은 구속자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택되고 예정된 백성인 교회 또한 사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는 그들이 잃어버린 바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왕국은 오직 사람만을 필요로 하고 교회는 상인과 구속자를 필요로 합니다. 영원한 복음과 그 결과. 47절은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25장 32절로부터 46절에 부합됩니다. 여기에서 그물은 교회 시대에 전파된 은혜의 복음을 상징하지 않고 대환란 때에 이방세계에 전파될 영원한 복음을 상징합니다. 이 그물이 쳐진 바다는 이방세계를 상징하며 각종 물고기는 모든 나라들 곧 모든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역대로 그물의 비유는 잘못 이해되어 왔으며 부정확하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물은 은혜의 복음을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 비유를 가라지의 비유와 비슷하게 만들어서 가라지의 비유에도 참 믿는 이들과 거짓 믿는 이들이 있고 그물의 비유에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좋은 것은 밀이고 나쁜 것은 가라지라고 주장합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주 예수님은 한 가지를 위해 두 비유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별로 지혜롭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숫자 7이 구성된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6 더하기 1로 구성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앞에 여섯 비유는 교회와 관계됩니다. 교회 안에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있고 교회 주위에는 거짓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앞에 여섯 비유는 교회와 관계됩니다. 그러나 교회 밖, 즉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확실히 그들을 다룰 비유가 필요합니다. 만일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일곱 비유들이 오직 교회만을 다룬다면 열국을 다룰 비유는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 13장은 완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물의 비유인 일곱째 비유는 교회에 관계되지 않고 세상, 즉 열국에 관계됩니다. 교회에 관계된 비유들은 셋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참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 이기는 자들과 참되나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 실패한 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거짓 그리스도인인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 화로, 즉 불못에 던지실 것입니다. 그것은 가라지의 종말이 될 것입니다. 정상적인 참된 그리스도인, 즉 이기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하게 되기 위해 왕국의 나타나만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자들은 연단받고 훈련받고 벌을 받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여섯 비유들은 우리에게 참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분명한 관점을 줍니다. 그물의 비유인 일곱째 비유는 세상 사람들의 종말을 다룹니다. 여기에서 그물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 선포된 영원한 복음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교사들은 이 복음을 무시합니다. 환란 기간 동안 모든 종교를 반대할 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둘 다를 핍박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분의 형제로 여기십니다. 저 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천사가 보내어집니다. 영원한 복음은 내용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은혜의 복음과 다릅니다. 은혜의 복음은 주 예수님 안에 있는 회개와 믿음을 위해 전파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복음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나 믿음의 문제를 만지지 않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으로 정하고 자신의 형상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할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은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경배하지 말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더욱이 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이도록 그들을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명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오시리라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도록 하나님에 의해 정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산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일은 천년 왕국 전에 일어날 것입니다.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외에도 수세기에 걸쳐 수많은 불신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대부분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직 살아있을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자들이 열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들에게 심판을 집행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모세의 율법이나 은혜의 복음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 3년 반 동안에 선포된 영원한 복음을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모세의 율법과 은혜의 복음은 둘 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선포된 영원한 복음은 살아있는 열국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판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이 모든 민족을 함께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의 말씀은 유대인이나 믿는 이들을 말하지 않고 모든 열국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열국이 주님의 양이 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따집니다. 그러나 시편 100편은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양임을 계시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보시기에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분의 양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은 그들 모두를 그분의 영광의 보좌 앞에 모으고 영원한 복음에 근거하여 그들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따르면 왕은 그들이 그분의 작은 형제를 대접했던 방법에 따라 모든 열국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환난 동안의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은 심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음식과 옷이 부족하고 병들고 감옥에 갇힐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믿는 이들을 재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은밀히 도울 것입니다. 믿는 이들을 호의적으로 대접한 자들은 왕이 양으로 간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나쁘게 대접한 자들은 염소로 간주하실 것입니다. 염소는 영원한 불에 던져질 것이지만 양은 땅에서 시민이 되기 위해 천년 왕국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처음의 여섯 비유는 교회에 관계된 많은 면들을 다룹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물의 비유에서 다루어집니다. 교회는 바다로부터 나온 진주입니다. 교회가 바다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후 바다에 남아있는 것은 이방 세상에 살고 있을 열국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은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모으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모아진 후 그들은 환난 동안 믿는 이들을 대접했던 방법에 따라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들을 잘 대접한 자들은 양, 즉 선한 자로 간주되며 나쁘게 대접한 자들은 염소, 즉 악한 자로 간주될 것입니다. 선한 자들은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천년 왕국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선한 자들은 오는 왕국의 시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끝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분명한 이상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이 시대를 끝내는 일곱 비유를 봅니다. 주님은 처음에 여섯 비유에 따라 교회를 처리하시고 마지막 비유에 따라 세상, 즉 열국을 처리하심으로 이 시대를 끝낼 것입니다. 이 비유들에서 우리는 천국의 비밀의 모든 면을 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명한 이 그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압니다. 우리는 또한 불신자들이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그들의 종말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새것과 옛것의 보물. 2장의 끝에 주님은 비유를 추가하셨습니다. 52절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의 보물을 그의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왕국의 비밀들에 관한 일곱 비유들을 제시한 후 주님은 제자된 서기관을 보물, 즉 새것과 옛것이 있는 풍성한 창고를 가진 집주인에 비유했습니다. 새것과 옛것은 성경의 새로운 지식과 옛 지식을 의미할 뿐 아니라 왕국 안에서의 생명의 새로운 체험과 옛 체험을 의미합니다. 이 추가된 비유는 천국 안으로 제자된 서기관과 관계 있습니다. 서기관은 구약의 학자로서 모세와 예언자들의 책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님은 믿는 이란 단어를 사용하시지 않고 제자된 이란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처럼 배운 사람이 천국 안으로 제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가 구약시대의 학자였으나 이제는 천국 안으로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새 경륜 안으로 제자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옛 경륜을 알았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새 경륜 안으로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비유로 그는 새것과 옛것의 보물을 내오는 집주인에 비유되었습니다. 새것이 옛것과 함께 놓여질 때 귀한 것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으로 제자가 된 구약의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옛것과 새것을 내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로 하여금 히브리서를 쓸 수 있도록 자격 있게 했습니다. 이 책에서 바울은 많은 옛것들과 함께 해석으로서 새것을 내어옵니다. 이 비유를 주실 때 주님은 듣는 자들이 모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 같은 어부만이 아니라 얼마나 서기관이기를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새 경륜의 전환점에서 그분은 학식 없는 어부들을 찾기 위해 갈릴리로 가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전환된 후에는 모든 비밀들을 수양하기 위한 얼마의 학식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비유들을 들었지만 그들은 서기관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저서에서 구약으로부터 많은 것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갈릴리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국 안으로 제자된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풍성한 창고와 풍성한 보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의 회복은 학식 없는 갈릴리 사람뿐 아니라 서기관도 필요로 합니다. 주님이 갈릴리 어부들에게 왕국의 비유들을 말씀하신 후 그분은 천국 안으로 제자된 서기관에 관해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치 너희들 갈릴리 어부들은 이 말을 들어야 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기에 충분치 않다. 전환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을 쓸 수 있지만 전환된 후에는 너희들로 충분치 못할 것이다. 나는 얼마의 서기관들이 필요하다. 나는 가말리엘 문하에서 공부했던 다수의 사울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는 주님의 지혜를 봅니다. 젊은이들이여,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대학에 가서 학위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당신은 서기관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은 전환하기 위해 갈릴리 어부를 필요로 하실 뿐 아니라 또한 서기관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제자들이 왕국의 비밀에 관한 비유들을 들었을 때 그들은 매우 행복해하면서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어부들이 왕국의 모든 비밀을 안다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들은 행복하지만 내게는 얼마의 서기관들이 필요하다. 미안하지만 너희 중 누구도 서기관이 아니다. 베드로야, 너는 오순절 날을 위해 좋고 그물을 던져서 수많은 사람을 얻는 데 좋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 돌아온 후 너는 어떻게 그들을 대하겠느냐. 너희들 갈릴리 어부들에게는 이를 위한 능력이 없다. 나는 지식이 충만한 서기관들이 필요하며 내 경륜 안으로 제자된 서기관들이 필요하다. 이 서기관들은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체험으로부터 새것과 옛것을 내어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바울은 종교 안에서 뛰어나섰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책을 쓸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후서에 있는 그의 말로 증명됩니다. 그는 아마 금을 던지는 데 있어서는 인도하는 어부였었겠지만 유대 종교 안에서는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수의 사울만큼 레위기와 시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갈릴리 어부들은 서기관의 비유에 의해 굴복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비유를 바울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그가 얼마나 풍성한 보화를 가졌는지 보게 됩니다. 그의 보화로부터 그는 새 교리와 옛 교리, 그리고 새 체험과 옛 체험을 내어올 수 있었습니다. 나는 얼마의 젊은이들이 서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어부와 서기관 둘 다 필요합니다.